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인가 미련한 다섯처녀인가. 나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인가 미련한 다섯처녀인가.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 우리는 종교적 억압이나 규율을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래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 믿음의 길인데,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그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막 허덕이는 걸 봅니다. 몇 년 전 그 크리스천 투데이에 보도된 기사 중에 무신론자가 자유주의자들보다 차라리 나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기대를 따라 하나님을 각색하고 만들어 살아가는 현재 우리 이 살아가는 사회 속의 이 교회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신념과 믿음이 결탁된 신념주의 신앙도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기본 신관을 구비한 정통 기독교 신앙으로 보이나, 이들 역시 신앙을 왜곡, 변질시킨다는 점에서 기독교에 적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신념과 믿음이 결탁된 그런 이상한 신앙이 있다는 거죠. 대개 이런 신앙을 가진 이들의 성향을 보면 성취욕이나 성공에 대한 갈망이 강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동기도 질병, 가난, 실패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우선적 관심은 기독교의 본질인 죄와 구원보다는 축복과 성공에 대한 열망에 있으며, 자신의 욕망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신의 욕망을 성취시켜주는 것을 통해 그의 존재감과 전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흔히 표방하는 그리스도인상은 파워 크리스천이며, 성경을 자신의 성취 욕구를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실용주의적인 성경관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성경 자체의 계시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신들의 성취 욕구에 부합하는 성경 구절들을 편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뜯어먹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다, 그 말이죠. 이들에게 제일 인기 있는 성경은, 대개 성경 구절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같은 구절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형태는 경제적 풍요를 구가하는 선진국보다는 경제적 부와 발전의 목마름을 가진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게서 흔히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개발도상국에서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계속해서 이들은 신앙을 통해 자기들의 욕망을 성취하고 나면 당연히 신앙의 열정도 퇴색됩니다. 이런 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근래 50여 년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 때 얼마나 교회가 정말 부흥했습니까? 근데 그 부흥의 이면에 그 뿌리를 봤더니 어떤 거예요? 완전히 세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세속화와 퇴보는 이런 성공신학, 번영신학에 비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 신념과 믿음의, 그러니까 긍정주의, 오늘날도 막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만 말하는 긍정주의 신학의 어떤 병폐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아, 우리는 종종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다가 조금 삶이 나아지면 금세 그런 간절함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식으로 결국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는 일에 정신없는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생기는데, 지금 읽어드린 이 기사대로 본다면 저들은 그냥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드는 신념주의 신앙자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내 자신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누구나 뭔가 그렇게 부족과 결핍 속에 있어야 하나님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념주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해도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건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해도 그 처음에는 그게 문제가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를 받아주시고 불러주시려고 합니다. 다 초대를 하세요. 길가에 나가서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생명이든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들어와서 이 참된 영생의 축복을 누리도록 일단 초대를 하고 다 불러주신다니.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누구나 초대를 받았으나 그 가운데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들도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란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하여 준비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필요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바꾼 사람들이고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다 똑같이 부름을 받아놓고서도 초대를 받아놓고서도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대대로 하나님을 바꾸고 자기의 신념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 그 의도를 바르게 깨닫고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처럼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인물들처럼 진실한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살펴가야 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계속되는 구약의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기 위한 준비를 좀 할 건데 구약의 이 이야기들과 관련된 지리, 지도를 좀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지역들은 우리가 알아야 성경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바른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사이트에 지도를 좀 확인하면서 또 이미 나눠드린 파워포인트를 잘 보면서 확인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지도를 보면 지금의 이제 중동 지역이 그 구약의 사건이 나오는 모든 세계의 지역.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만나는 어떤 길목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뭐 지금이야 뭐 비행기도 다니고 해서 국경이 없고 길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대부분 육로를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은 항상 이 강대국들이 서로의 패권을 다툴 때 꼭 지나다니는 그런 교차로였죠. 그래서 그 부분 그 중동 지역을 좀 오늘날로 보면 어떤데요?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레바논 북쪽으로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남쪽으로 이집트 이런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홍수 이후의 세계로부터 서로 항상 다투고 싸우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항상 분쟁 중이잖아요. 성경에도 그 이스라엘의 그 무깃도라는 데, 아마겟돈이라고 그러는데 무깃도에서 이제 마지막 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죠. 계시록을 보면. 그런 곳입니다. 자, 이 지역들이 그래서 구약과 연관되어 있는데 구약의 그 이야기들과 이걸 이제 옛 지명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 가나안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가나안 북쪽 지역을 아람, 시리아 이렇게 부르고요. 그 두 지역을 합쳐서 이제 역사책을 보면 이제 레반트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반트라고 나오는 거는 가나안과 아람 지역, 시리아 지역을 한꺼번에 부르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을 그때 당시에는 아나톨리아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그 북쪽 지역에 보면 페니키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두로, 시돈 같은 이 도시 완전히 그 해변을 끼고 있는 도시인데 지중해에서 배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페니키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륙,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내륙 과 그다음에 지중해 서쪽 지중해를 타고 쭉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 그리스, 로마 저 더 지나가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스페인까지 가는 서쪽 지역. 그러니까 그런 무역이 활성화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 두로나 시도는 굉장히 부자 동네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페니키아였는데 여러분 이제 보시다 보면 나중에 그 이 로마와 싸우게 되는 한니발 장군이 나오고 이런 그런 나라 있죠. 그런데 그런 지중해 여러 주변에 식민 도시를 건설할 정도로 그랬던 그런 나라가 이제 페니키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 지역은 그 이제 과거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수메르 뭐 그다음 아카드 문명, 그다음에 바벨론, 그다음 아수르, 뭐 페르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이제 쭉 듣던 그런 그 나라들이 등장하면서 역사를 만들던 장소가 이제 그 현재 이라크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 제일 남쪽,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쪽에 이제 우루 지역이나 또 북쪽으로 이 강을 따라 올라가서 북쪽에 그러니까 니느웨 근처에 하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굉장히 연관된 지역들이죠. 그래서 지도에 여러분 참고해서 보는 것처럼 시옷자 모양, 그러니까 이 세계사에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이제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지역과 관련된 그 모든 세계입니다. 여기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거하면서 서로 다투고 결국 싸우는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왜 여기만 모여서? 그러니까 그 좌우 지역을 보면 대부분 높은 산맥이거나 아니면 사막이거나 이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강을 따라 강과 평야를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게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기 때문에 다 거기서 이제 먹고 살려고 싸우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아버지 데라가 이 수메르 지역인 그 밑에 페르시아만 근처에 갈대아 우르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자라고 꽤 오랫동안 자라다가 나중에 다시 그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다시 자기 혈통들이 살던 원래 그 출신 지역이었던 하란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미 여기에 지금 이 앞으로 설명할 그 답들이 다 지금 이 섞인 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브라함은 하란 출생이다. 그리고 이제 이 수메르 그 지역인 그 갈대아 우르르 간 것은 아버지가 주도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미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이것 이제 쭉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데라는 결국엔 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란에서 죽었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그 가나안, 그 레반트 지역이라고도 그랬죠. 그러니까 가나안 시리아 지역 이걸 중심에 남쪽이었던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결국 그 역사가 흘러흘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시기까지 그 장소가 계속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해당되는 지도들을 기억해 두는 거는 뭐 성경을 읽어가는데 기초가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어떤 지명이 나오면 대충 어디쯤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의 갈릴리 호수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땅을 보면 쭉 밑에는 이제 남쪽에 사해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연결하는 강이 요단강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갈릴리 호수까지는 익숙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훌라 호수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메롬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작은 호수가 하나 있어요. 요단강의 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쪽에 세 개의 강이 만나는 그 훌라라는 분지에 그 위치하는데 어쨌든 갈릴리 호수는 둘레가 한 53km쯤 되고요 남북으로 길이는 한 21km쯤 됩니다. 꽤 크죠. 동서로는 약 11km로 사람의 십장 모양과 좀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 긴네렛 바다, 또 갈릴리, 뭐 게네사렛 호수, 뭐 디베라 바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남쪽의 사해는 요단강 물이 이제 흘러 들어가는 그 곳인데요. 그 물이 나가는 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온 건조한 기온으로 인한 증발로 인해 해수면이 유지되는 거예요. 물이 흘러 들어가도. 성경에는 그래서 사해라고 하지 않고 염해, 뭐 아라바의 바다, 뭐 동해 이런 식으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이제를 볼 때 동쪽 편 이 요단강이 쭉 남에서 북으로 흘러갈 때 북에서 남으로 흘러갈 때 그 오른쪽에 그 이제 무용로가 하나 있는데 그걸 왕의 대로라 왕의 대로라고 부르고요. 또 지중해 쪽으로 이쪽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보면 이 훨씬 더 서쪽으로 그러니까 바닷가 쪽으로 보면 비아마리스라는 그런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 바로 밑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들이 이제 그 요단강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북쪽에 이제 아르뭇강 중간에가 야복강 그리고 이제 사해로 들어가는 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르논강. 이거 전부 이제 동쪽에서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흘러 들어가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사해 밑에서 흘러 들어가는 강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세넷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 지역의 단면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지도의 단면도를 보면 흥미로운 게 뭐냐면 지중해가 바다인데 이 바다의 해수면보다 사해가 훨씬 낮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가 지중해보다 400m 정도 더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보다 이게 6배가 짱하거든요. 사해가. 그래서 플랑크톤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을 살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 갈릴리를 보통 바다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크다 보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갈릴리는 호수죠. 민물이고 사해는 비록 육지 안에 그렇게 뭐 갈릴리 호수 비슷하게 있지만 훨씬 더 크고 바다처럼 짠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해 바다라고 부르는 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호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을 단면으로 볼 때 지중해 쪽으로 붙은 게 이제 해안 평원이고요.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점점 산악지대로 올라갑니다.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앙에 높은 산지가 있어요. 중앙 산지. 산으로 쭉 밑으로 뻗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옆으로 이제 요단 지구대라고 해서 요단강이 흐르는 이제 그거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쿡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 쭉 점 서서히 올라오다가 그 이 중앙 산지, 산 높은 곳을 만났다. 그 다음에 앞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 요한 지구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지중해보다 400m나 낮은 그런 계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동쪽으로 이제 동부고원, 그러니까 요르단 산지로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요르단 산지가 쭉 이제 평평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 중앙 산지의 경우 해발이 한 400m에서 1200m 높이. 그래서 이곳에 이제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들이 이제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약속의 땅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제 주 무대 그 땅이 됩니다. 요단강 동편으로는 북쪽으로부터 북쪽으로 헬몬산이 있는데 그 이제 골란고원, 길르앗, 암몬, 모압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지형들 사이사이로 조금 전에 말한 이제 아르뭇강, 뭐 야복강, 아르논강 이런 게 흘러가면서 각 지역마다 이제 경계 강을 중심으로 경계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길르앗, 암몬, 모아 각자의 나라들이 또 존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묵상 자료에 제가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린 3D 지도를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이 묵상 지도를 좀 잘 참고하시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분단되게 될 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이제 10개 지파로 구성이 돼서 굉장히 크고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 이제 2개 지파로 형성이 돼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유다 산지를 중심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지중해 해변가를 따라 이어지는 그 비아마리스 무역로가 있었고 또 요단강 서편에는 왕의 대로라는 무역로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사실 양쪽 무역길을 다 포함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비하면 잘 살지를 못했어요. 남유다는 그 다 빗나간 거죠. 산악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무역로하고 이렇게 다 양쪽으로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무역로가 다 지나가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북이스라엘은 좀 남유다에 비하면 부유하게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속 살펴갈 겁니다. 자, 어쨌든 적어도 이런 정도의 지리적 상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구약의 이제 성경 이야기를 이해해 갈 때 훨씬 유용하고 도움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뭐 설명이 될 때마다 파워포인트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주겠지만 미리 좀 지역을 파악해 두면 설교를 들을 때 이해하거나 또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훨씬 더 성경을 좀 사실적으로 바르게 좀 묵상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학습 없이 저절로 그냥 막 기도만 하면 막 머리에 새겨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긴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조사하고 잘 찾아서 바르게 우리가 이 기초를 쌓아놔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떨어질 때 바른 양식이 되고 바른 열매를 맺고 그렇게 돼가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피기 전에 살핀 이 지리적인 부분들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미 뭐 성경 서론 부분에서 다루긴 했지만 여기서 다시 되반복하는 거니까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모두는 한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초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초대받는 이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아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자기의 성취 욕구를 위해서 자기 기대를 따라 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식의 구절만 붙들고 자기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하나님을 만들어 오진 않았는가 좀 잘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기대대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것은 이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비록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신비한 현상들과 뭐 간절한 기도와 기대를 통해 채워지는 그런 게 있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당으로 나오는 기회가 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뭐예요? 단지 믿음의 문을 여는 걸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결혼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문을 열고 한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첫 발걸음을 디딘 거잖아요. 그 결혼이라는 게 첫 발걸음만 디딘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살아가면서 서로의 다른 성격들을 맞춰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의 그런 방법을 추구해 가야죠. 그러면서 자녀도 낳고 또 그러면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루게 하기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삶의 현실과 부딪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서 어떤 존재고 어떤 삶을 위해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사업, 학교,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향해 어떤 비전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가야 돼요. 기도로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의 가치관으로 심고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옛 가치관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내가 속한 바로 그 현장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이게 참된 믿음의 길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과 관련된 역사와 지리, 또 과학과 고고학과 같은 여러 가지 이것들 더불어 우리가 좀 살펴가면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만나는 그래서 벅찬 이 감격이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아는 살아가고 싶은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늘 말하면서도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일에만 몰두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나를 구원의 잔치에 초대해 주셨는데 나를 부르신 우리의 하나님의 진실한 초대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나와 동행해 주신 우리 예수님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성경과 관련된 지리도 지역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그 역사의 현장이 어떠한지도 모른 채 눈 감고 은혜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시간과 젊음을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살피고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힘차게 걸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우리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